진짜 중요한 것은 마인드입니다. 제가 한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소아마비 환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걷지 못하죠. 휠체어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휠체어로 평생을 살면서 소아마비로 산다는 것은 참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사실 휠체어 타고 바깥에 나가보면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진짜 절벽인데 이 사람이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가 소아마비 환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젊은 처녀가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집안도 괜찮고 또 건강하고 얼굴도 예쁘고 이런 아주 그 몸도 마음도 건강한 어떤 처녀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처녀는 마인드가 나는 당신이 행복하고 기쁘면 나도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평생 당신의 다리가 되어주고 싶다. 이제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 집안 식구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터리를 좀 벗겠습니다. 네, 온 집안 식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초점을 이 이제 소아마비 환자에게 맞추고 싶은데 이 소아마비 환자는 진짜 자기는 휠체어를 타도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잡아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도와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난데없이 천사 같은 처녀가 나타나서 평생 자기의 배필이 되어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꿈같은 일이죠. 진짜 이 소아마비 환자에게는 대박이 터진 거죠. 야, 이런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친정댁에서는 진짜 극심하게 반대를 했어도 이쪽 시댁에서는 온 집안 식구들이 천사가 집에 들어온 걸로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아마비 걸린 환자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당연히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소아마비 환자지만 건강한 예쁜 처녀랑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또는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또 나는 뭐 좀 스펙도 없고 별로 볼일 없는 학생인데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뭐 나름대로의 이런 공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마인드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뻥이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도 뻥이고 마인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아마비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의처증이 찾아왔어요. 아,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평생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결혼을 해놓고 틀림없이 지금쯤은 후회를 할 거야. 지금쯤은 다른 남자를 만날 거야. 오늘 시장을 갔는데 왜 이렇게 늦지? 아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오는 것일 수도 있어.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의처증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에 몇 달이 지난 뒤에는 너 어디 갔다 왔어? 오늘 누구 만났어?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그러면서 막 몽둥이로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석 달 거칠 줄 모르게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서 미안하다 그러고 또 때리고 막 미안하다 그러고 또 때리고 그때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나는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내 때문에 이 남자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불행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가 없으면 복이 굴러 들어와도 그 복을 못 누려요. 자, 멸치에는 칼슘이 많아가지고 멸치를 많이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맞아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보다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이 20배가 많대요. 그래서 멸치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아니라는 거지. 그게 맞아야 되는데 왜 아니냐. 멸치를 먹어서 몸이 그 칼슘을 다 흡수를 하면 되는데 멸치 속에 있는 칼슘을 몸이 흡수를 못하고 다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칼슘이 많은 멸치를 먹어도 뼈가 튼튼해지지를 않는다는 거지. 다 흡수를 못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멸치 속에 있는 칼슘을 흡수할 것인가? 왜 몸이 멸치 속에 있는 칼슘을 흡수를 하지 못하는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멸치 속에는 칼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인이 우리 몸이 칼슘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를 한대요. 그래서 흡수를 못하게 한다는 거지. 그럼 그 인의 활동을 잠재워주는 일을 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고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치 볶음에 고추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먹으면 이제 고추 속에 있는 어떤 성분이 그 칼슘을 잘 흡수하도록 해준다. 자,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내가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또는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행복을 흡수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진 이 형편에 뭐 형편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처해진 이 형편에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흡수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틀림없이 여러분들 주위에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나 참 좋다. 충분히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나는 불행해 그러면서 괴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형편을 바꾸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형편은 백날 바꾸어도 소용없어요. 멸치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듯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 속에 있는 모든 행복을 흡수해서 누릴 줄 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나도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나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은 핸드폰 속에 있는 좋은 기능을 다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들한테 스마트폰을 딱 선물을 한다고 해봐요. 그 스마트폰 속에 있는 성능을 80대 할아버지가 다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누릴 수 없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산삼이 좋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산행을 하다가 산삼이 옆에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게 산삼인지 모릅니다. 있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산삼밭을 지나가면서도 그 좋은 산삼을 모르고 지나가니까 못 누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죠.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누리지 못해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공식을 알고 나면 굉장히 쉬워요. 자, 이제 이 성경 또는 교회 또는 신앙 뭐 기도 자 이런 단어들을 접하다가 보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죄예요. 죄.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교회 다닐 때는 그냥 다녔지만 다니다가 보니까 이 죄라는 개념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아 나는 죄가 많구나. 나는 죄가 많구나. 그리고 교회 가면은 자꾸 죄를 회개해라. 이게 죄를 회개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교회 가면 이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가는 사람 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 나는 참 죄가 많구나.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뉘우치고 그 삶을 고치고 뉘우치고 또 삶을 거룩하게 바꾸고 이제 이렇게 종교 생활을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죄를 설명하려면은 먼저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법이 있으니까 경찰이 와서 딱 잡아간단 말이에요. 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형을 구형하고 재판해서 판사가 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우리를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우리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법이 없으면은 죄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간통죄, 간통법이 있으니까 간통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법의 저촉을 받아서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간통을 해도 서로 좋아서 죄를 짓는다면 그건 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법이 없어지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그러면은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은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책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아, 내가 죄를 지었다. 난 참 나쁜 놈이야. 나는 위선자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죄책감이 든 적이 있다면 저는 없는데요. 뭐 사람을 패도 뭐 기분 좋고 뭐 찔러도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죠. 혹시 뭐 그런 사람 있으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교제해가지고 사람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이런 죄하는 것이 마음에서 형성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법이 죄책감을 만들어주느냐. 성경에서는 양심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양심의 법.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닌데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법 역할을 해줘요. 여러분들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근데 짐승들한테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주인집 생선을 훔쳐먹고 내가 너무했다.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후회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들에게는 그런 양심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건 이래야 된다. 이건 이러면 안 된다.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양심의 법이 있어가지고 그 양심을 어겼을 때 이제 괴로움을 느끼고 또 죄책감이 들고 후회를 하고 또 고치려고 애를 쓰고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고 또는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이 성경 말씀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이런 법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법을 어겼을 때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규정을 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법이 있을 때 죄라는 것이 형성되는데 이 사회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사회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법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 곧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법도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양심이나 교회, 하나님의 법도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법, 제대로 만들어진 이 사회의 법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법이 로마법이에요. 로마법이 가장 잘 만들어진 법인데 그 로마법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로마법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모든 법이 성경을 근거하여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사부재리의 원칙 하는 법도 성경에 근거하여 로마법에서 채택한 것이고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면서 그리고 이 죄가 이제 형성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항상 하지 말라 해놓고 뒤에 항상 형량이 붙어요. 형량이 없는 것은 법이 아니에요. 그럼 가정에서 아버지가 너 이번 달에 이번 달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10% 올려라. 안 올리면 다리를 부겨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법을 만들면 어겼을 때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법이 있었는데 성적을 10% 못 올렸으니까 너는 법대로 다리를 부겐다. 자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 형벌을 하는 집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어째라 저째라 하는 것은 그건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자, 모든 법에는 항상 형량이 따라옵니다. 이곳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마십시오. 만약 적발 시 벌금 300만 원에 처합니다. 또는 뭐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에 처합니다.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법이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만약 살인을 하면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법규도 신호를 제대로 지켜라. 만약에 신호 위반을 하면 벌금 7만 원이다. 벌금 7만 원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을 지킨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지키면 지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살인을 하지 마라. 살인을 하면 징역 10년에 처한다 할 때 법을 지킨다는 것은 살인을 하지 마라 해서 살인을 안 하든지 그건 법을 지키는 거예요. 살인을 하면 징역 10년을 산다 했을 때 살인을 하고 징역 10년을 살면 이거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아리송하죠? 우리나라에는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애를 안 낳는데요. 뭐 교육비 그리고 맞벌이 부부하니까 직장 다니고 이런 애를 못 키운다는 거지.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 3살, 4살, 5살 이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라. 회사에서. 만약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는 회사에는 벌금 2억을 부과하겠다.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어떤 집은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의 자녀들을 어린이집에다가 맡겨놓고 일을 하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좋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애들을 잘 데리고 놀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어린이집을 만들어가지고 잘 운영을 하는 회사는 법을 잘 지키는 회사예요. 맞죠? 근데 이쪽 회사에서 야, 어린이집 만들려고 하니까 건물 짓는데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고 그리고 교사들 월급 주고 뭐 어린이들 밥 먹여주고 막 이런 걸 계산하니까 한 달에 1억 정도는 들어가겠다. 우리 회사로서는 수지가 맞지 않다. 어린이집 짓지 말자. 어린이집 안 지으면 벌금 내야 되는데 벌금 내는 게 싸다. 그리고 벌금을 2억을 내버렸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벌금 낸 회사를 타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법을 잘 지켰으니까 타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회사로 하여금 어린이집을 기어이 만들게 하려면은 법을 바꾸어야 돼요. 어린이집을 하지 않으면 사장 사형을 시킨다 이런다든지 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형을 시키자가 아니고 벌금 2억을 벌금 20억으로 올린다든지 자 이렇게 법을 바꾸어서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벌금이 2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이 차라리 벌금 내지 뭐. 그리고 어린이집을 안 만들고 벌금을 2억을 딱 내니까 이 회사도 법을 잘 지키는 회사다 말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 착한 것. 그리고 죄는 짓고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맨날 받는 것.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가 무슨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그 광주 법원에 재판받는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도적질을 하다가 잡혀왔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거라. 그런데 이 청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머니하고 청년하고 둘이 사는데 벌써 지금부터 거의 뭐 한 30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뭐 그렇게 잘 사는 경제 수준이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30년 전쯤 되면. 그런데 이 청년이 어머니랑 단 둘이 사는데 이 청년의 어머니가 병이 났어요. 이 청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 이제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병드는 바람에 이 청년이 어머니를 간호하는 일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어머니를 이제 보살피게 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뭐 치료받으면 되는데 그때는 병원비도 비싸고 집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아니 그냥 약 이렇게 사가지고 대충 어머니를 간호하는 시기인데 그렇게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보니까 직장 생활 안 하고 돈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금고 문은 열려 있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보니까 돈이 있길래 그 돈을 딱 훔치려고 나오는데 주인이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면서 딱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넘겨졌고 이제 결국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판사 앞에서 용서를 구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면 병든 우리 어머니를 간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병든 우리 어머니를 봐서라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청년이 판사 앞에 막 울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판사가 무죄하고 용서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판사는 아주 나쁜 판사예요. 판사는 법대로 판사 재판을 하는 거예요. 도덕질을 하지 말라. 도덕질을 하면 징역 10월에 처한다. 자, 이런 법이 있다면 피고의 형편은 참 딱하지만 법이 도덕질한 자는 징역 10월에 처한다 하고 되어 있으니 피고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땅땅땅 이렇게 해야 재판관이라는 거죠. 법대로 공의로운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피고를 용서해 주고 싶지만 법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피고를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형을 선고한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하나님도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탐을 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자, 내 나름대로 말씀에 위배된 많은 죄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용서 안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그냥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고 그 법대로 재판하는 공의로운 재판관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래 내 용서해 줄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뉘우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뉘우치는 결과로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는 거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또는 가톨릭에서는 신부님 앞에 고백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그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가 씻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죄가 없어지려면은 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지불되었을 때 그 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 속에 흘러 들어오면 그 지혜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위에 널려 있는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제가 소아마비 걸린 청년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행복한 아내를 맞이했으면서 그 아내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게서 흘러오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주위에 널려있는 행복한 것을 흡수해서 누릴 줄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어느 곳에 가 있어도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줄을 알아요. 발렌타인데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초콜릿 팔아먹으려고 발렌타인데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발렌타인은 기독교인의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중세시대 때 그 종교 핍박, 기독교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 독방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독방에 갇혀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그 독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동안 그 마음 속에 청량할 수 없는 어떤 큰 평화가 이 목사님에게 있었어요. 발렌타인에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 철장 바깥에 피어난 제비꽃, 제비꽃이 그 철장 바깥에 아주 절비하게 피어 있었는데 그 손을 뻗어가지고 제비꽃을 다 이렇게 꺾어서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목걸이를 만들었는데 얼마 후에 그 누군가가 이 발렌타인에게 면회를 왔어요.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면회 왔는데 오히려 목사님은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 행복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 목걸이를 만들었는데 이걸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문안 온 사람에게 그 목걸이를 걸어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부터 발렌타인 데이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사탕이 아니고. 근데 이 발렌타인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감옥에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평화, 기쁨, 이런 것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가까운 사람은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더라도 칠전팔기 하듯이 거기서 빠딱 일어날 수 있는, 빨딱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옥수 목사님은 집에 수도꼭지를 털면 수돗물이 쫙 나온다. 왜? 우리 집에 수도꼭지가 파이프를 통해서 수도구하고 연결되고 상수원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상수원에 있는 좋은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꼭지만 열면 수돗물이 쫙 나온다. 관이 연결되어 있다. 전기도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지혜, 행복, 안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삶 속에 적용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끊쳐 있다는 것이 뭘로?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고 어색하게 만들고 등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 있는 이 죄를 용서받고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음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공급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직장에 가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직장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지. 진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가 60이 넘으셨는데 직장생활을 뭐 할머니가 직장생활을 못하니까 요즘 60은 뭐 할머니 축에도 안 들죠. 그래서 빌딩 청소를 했어요. 오후 5시까지 빌딩 청소를 하고 그리고는 바로 퇴근하자마자 시장에 가서 이제 산 나무를 파는 거예요. 이제 투잡이죠. 그래가지고 한 9시쯤 되면 마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절대 안 쓰고 10년을 꼬박꼬박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이 이제 엄청 많아진 거죠. 10년을 할머니가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그 돈 좀 빌려줘.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돈이 좀 모자라. 빌려줘.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빌려줘. 한 달만 빌려줘. 내가 갚을게. 한 달만 빌려줘. 그래 막 자식이 그렇게 쪼으면 안 줄 수 있습니까? 원수 지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아들에게 10년 모은 돈을 다 줬어요. 사업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줬어요. 한 달간 빌려줬어요. 한 달 만에 갚았겠어요? 안 갚았겠어요? 안 갚죠. 당연히 안 갚죠. 엄마 돈은 내 돈인데. 당연히 안 갚죠. 돈 달라. 그래도 안 주는 거라. 다음 달, 안 주는 거라. 자꾸 돈 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예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화병이 났어요. 화병이 났어요. 아니 10년간 돈을 무척 많이 벌었는데 왜 화가 나냐? 자기가 못 쓰잖아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그 돈을 벌고 둘째는 그 돈을 쓰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누리는 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냥 뭐 왔다리 갔다리 교회 나이롱 신자 말고 진짜 제대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행복하고 모든 곳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해외 봉사활동을 갔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에게 뭘 줄 겁니까? 진짜 이런 좋은 마인드를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내 마인드가 메말라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봉사단체는 기독교예요. 그 예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고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웠을 때에 그 하나님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흘러와서 내 삶 속에 영향을 주니까 내가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일례로 제가 한번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젊은 남자가 내 고민을 풀어주세요 하고 사연을 올렸어요. 그래 그 사연을 읽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그 아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받죠? 그래서 아예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계속 울고만 있다는 거라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사연을 올린 거예요. 아내의 슬픔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유방암 초기인데 그러면 내가 수술을 해야 된다. 내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쪽 가슴 없이 남편 앞에 섰을 때 남편이 옛날처럼 나를 좋아해 줄까?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그 안타까운 그 고민보다도 남편이 자기를 볼 때 과연 전처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안 그럴 것 같은 거라.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비록 초기라 하지만 유방암은 전이가 잘 되는데 다른 임파선으로 혹시 전이가 되지는 않을까? 그러면 나는 이제 수술도 할 수 없는 진짜 암 환자가 되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고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고민은 나한테 딸이 있는데 이 유방암이 가족력이 되어서 내 딸도 시집가서 나 같은 위치에 있을 때 그때쯤 유방암을 앓으면서 나처럼 고통스러워 하니까 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 여자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막 밥도 안 먹고 3일 동안 방문 걸어 잠가 놓고 계속 계속 울기만 한다는 거죠. 이 케이스하고 저희들 교회 어떤 부인이 어느 날 떡을 한 말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에요? 뭐 돌잔치 있어요? 하고 이제 그 떡을 먹었는데 떡 먹는 사람 앞에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유방암 걸렸는데 왜 떡 만들어 갖고 왔어요? 첫째, 이 떡 먹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이 유방암이 나한테 큰 슬픔이고 짐이지만 내가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유방암도 깨끗하게 고쳐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떡을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앞에 유방암 환자하고 뒤에 유방암 환자하고 마인드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 앞에 유방암 환자는 몸도 암 환자고 마음도 암 환자예요. 그 뒤에는 몸은 암 환자지만 마음은 암 환자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이 불구자라고 해서 마음까지 불구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몸이 불구자지만 마음은 굉장히 건강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믹부이치치 같은 이런 사람. 그래서 몸이 불구자인데 마음까지 불구자가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몸이 가난하면 가난하지 마음까지 가난할 필요가 있느냐. 몸이 감옥에 갇힐 수 있고 몸은 병원에 가 있을 수 있지만 마음까지 감옥에나 병원에 들어누워 있을 필요는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몸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면 이 수도 파이프나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고 물이 집에까지 들어오듯이 전에 여러분들 속에 없었던 지혜가 여러분들 속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건 틀림없어요. 지혜가 흘러 들어와요. 이디오피아에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이디오피아에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디오피아의 한국 선교사는 이디오피아에서는 외국인으로서 부자 나라의 한국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외국인 학교에 보내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디오피아에 있는 뭐 대사, 뭐 기업인들, 이런 그 주재원들의 자녀들은 다 한 달에 수천 달러씩 주어가면서 외국인 학교에 보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낼 만큼 돈이 없어요. 한국에서 그만큼 돈을 지원해 주지 않을 뿐더러 그 자체 교회가 가난하니까 선교사들을 외국인 학교에 보낼 만큼 연보가 안 나오고 가난해요. 그리고 또 마인드 자체가 나는 이디오피아의 선교사인데 이디오피아 사람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디오피아 현지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현지 학교에 보내가지고 현지 학생들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쭉 올라오면서 이디오피아어를 잘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디오피아어를 하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이디오피아에 갔을 때 이디오피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아들이 대통령 이번에도 대통령 통역을 해주고 물론 이거는 유료예요. 한 번 통역하는데 나라마다 다 다르겠지만 지난번에 3일 통역하고 난 다음에 3,000달러인가 받아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마인드가 그 나라에 살면서 나는 이디오피아 사람이다. 이디오피아 선교사다. 아니, 마인드가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지 사람들은 존경하지. 애들은 그 나라를 또 잘 배우지. 물론 또 영어도 배우지.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지금보다 10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인드만 바꾸면. 그래서 마인드가 나빠가지고 그렇지. 마인드만 바꾸면 이것도 진짜 감사하네. 정말 이것도 행복하네. 그래 진짜 이것도 진짜 감사하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엄청 기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아마비 환자가 예쁜 처녀를 아내로 맞이했으면 평생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맨날 의처증해가지고 막 싸우고 때리고 불행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불행해지듯이 문제는 마인드다. 여러분들이 좋은 마인드를 형성하기를 바라는데 이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진짜 좋은 마인드가 나와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했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봉사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1860년대에 미국의 의료 선교사들이 한국에 봉사하러 왔어요.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 자기 나라에서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인데 낙후된 우리나라에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좋은 대학 졸업하고 의사고 젊고 이런 사람들이 의사로 한국에 봉사하는 동안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막 머리통이 깨지고 귀가 잘리고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한 의사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후송되어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몇 년 동안 치료를 받고 그리고 다시 나는 한국에 의료 봉사 가겠다. 그리고 그 사람 한국에 또 봉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봉사는 약간 계산이 깔린 어떤 이기적인 그 계산이 깔린 봉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사분들은 봉사활동 한국에 왔다고 해서 누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신문에 낼 일도 아니고 무슨 뭐 봉사활동 증명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이 한국에 낙후된 그 의료시설 밑에서 이게 병으로 허덕이는 한국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온 거예요. 그런 그 의사들이 나 환자를 만났을 때 나 환자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 환자가 낫고 소문을 듣고 또 나 환자들이 몰리고 막 10명씩 20명씩 그래가지고 여수에 나 환자촌이 생긴 이유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게 진짜 봉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그 행복뿐만 아니고 그 봉사하면서 겪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달라지고 달라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최대의 목적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보람되게 살아야 되는데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한번 보세요. 제 아는 교인 중에 한 분이 커피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은 교회 신앙생활 하시고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인데 커피숍을 했어요. 근데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목이 좋아가지고 1년에 1억의 순수익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 1년에 1억을 올렸으니까. 근데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팔았냐 하니까 수입이 좋아지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더라. 그래서 기분 나빠서 때려쳤다는 거지. 그래 이제 돈이 집에 많이 들어오니까 남자가 성실하게 건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바람이 난 거예요. 돈이 다 필요 없다 때려쳤다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돈만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누릴 줄 아는 마인드가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마인드를 형성해서 가시기를 바라고 내가 가진 사랑과 지혜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활동하기에는 턱없이 마인드가 뒤떨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을 봉사활동을 내보내는 겁니다. 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좀 이렇게 격상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외 봉사활동 갔다 온 선배 단원들을 보시면 뭐가 달라도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